할렐루야. 금요일 날 오랜만이죠.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이 팬데믹 상황을 놓고 여러 가지 행정 조치와 규제를 발표했었어요. 물론 남의 나라 이야기는 하지만은 여기 좀 우리가 깊이 숙고해야 될 몇 가지 내용들이 담아져 있어서 서론 겸 나누고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행정 규제와 또 재택근무 명령을 내리면서 이 규제의 기준을 필수적인 것과 비필수적인 것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코로나가 범람을 해도 사람이 필수적인 것은 규제할 수 없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꼭 굳이 없어도 되고 꼭 또 급하지 않는 것들은 비필수적인 것으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이거를 에센셜 또 넌 에센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다가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해와 기준 속에 필수적인 건 뭐냐 했을 때 상점, 서비스업, 슈퍼마켓, 철물점, 이게 다 필수적인 영역에 들어가요. 철물점, 주유소, 애완동물 가게, 세탁소, 뭐 쭉 이렇게 항목이 있는데 그거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근데 여기까지는 뭐 별 시비 걸 마음이 없는데 비필수적인 것에 이제 구분되어진 항목들을 보니까 영화관, 그 영화는 뭐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거죠. 또 카지노, 소매점, 스타디움, 교회. 교회가 비필수적인 항목에 구분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 기준에 따라서 교회에 정부 당국과 주 정부 당국에 의해서 전부 모임에 대한 규제 명령이 내려졌겠죠, 당연히. 그래서 미국은 우리보다 더 엄격하게 이 규제를 강행했어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몇 명 이상은 못 모이게. 그래서 경찰들이 지키고. 그리고 교회 출입은 목회자들 외에는 절대 출입할 수 없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그 폐쇄 명령보다 사실은 더 까다롭고 더 구체적이고 엄격한 잣대를 대서 교회를 비필수적인 영역에 구분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 국가에 아직은 그래도 기독교 국가인데 청교도 정신에 기초해서 건국이 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은 여전히 지금도 취임 선서를 성경 위에다 얹고 취임을 합니다.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끔찍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엔터테인먼트 영역 안에 분류가 됐다는 겁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래서 비필수적인. 근데 오늘 제목이 뭐죠? 침묵이에요. 침묵. 놀랍게도 어느 기관이나 어느 교회나 어느 기독 사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일절의 시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과연 이거를 선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 저는 사실 그런 데이터와 미국 전 국가의 반응을 보면서 좀 끔찍했어요. 그런 이제 구분의 기준에서 교회가 비필수적인 영역으로 구분이 되고 또 그런 행정 규제나 명령에 근거해서 어떤 기독 기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침묵의 분위기에 가까운 느낌으로 일관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게 교양인지 상식인지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현상이 코로나라는 이 세계적인 대전염 유행병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아니죠. 코로나19가 교회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이미 교회는 세상 속에 그런 취급을 당하게끔 자리매김 되어졌는데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드러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정확히 얘기하면 코로나19가 교회를 이 지경까지 몰아 넣거나 만든 건 아닙니다. 이미 교회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세상 속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 정도로 자리매김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피차 아무도 눈치를 못 채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 팬데믹 상황이 그 진의를 드러내 주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비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만들었느냐? 사실은 반대로 기독교인들의 책임이 전적으로 이 결과에 지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 본당 안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청년들은 아무도 교회를 이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은 없으리라고 봐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겠고. 근데 어쩌다가 이미 세상 속에서 교회는 이 정도로밖에는 그 인식의 가치가 자리매김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마음 아파해야 돼요. 과연 이 책임을 세상 탓에 비기독교인들 책임에 물을 것인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는 일에 몰두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인데 이 부분만 가지고도 책한권 정도를 써야 될 만큼 많은 교회론적 신비의 내용이 담아져 있어요. 우리는 금요일 밤은 또 찬양도 해야 되고 기도도 또 해야 되고 제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이 있기 때문에 압축해서 딱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좀 함께 삼았으면 좋겠어요.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뭐가 되었노라. 예.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주어 동사와 목적어를 구분해내는 게 굉장히 본문 이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이 누구겠어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뭐가 됐대요? 일꾼이 되었대, 일꾼. 근데 일꾼이라는 개념이 놀랍게도 여기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썼어요. 디아코노스. 이 말은 섬기는 자가 되었다. 그 뜻이에요. 이것은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명령도 고백도 아니라 결국은 후대에 이 글을 읽어야 되는 독자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 우리말로 바꾸자면 뭐가 됩니까? 내가 일꾼이 되었대요.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런데 그 일꾼된 이유가 뭐냐 하니까 중반절을 잘 보세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어요. 그 조건이 뭐죠? 은혜를 따라서. 바울은 일찍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 이야기를 이렇게 풀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다음 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같이 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마 그 구약의 가장 유명한 인물을 꼽으라면 여러분들 누굴 꼽겠습니까? 모세도 있겠고 아브라함도 있겠죠. 신약에 건너와서는요 예수님 말고 바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쓴 그 글을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겸손을 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함을 가장 대표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바로 그 도상에 온 이후까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였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인 피해자가 아시는 대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가편 투표를 앞장서서 행했던 인물이 사울이에요. 후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지만, 자, 그렇다면 사울은 기초적인 학문이 좋았기 때문에, 집안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바울은 그의 고백 속에서 그러한 과거에 자기에게 이고 지녔던 모든 커리어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실상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함을, 왜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임을 바울보다 잘 설명해 낼 수 있는 인물이 없어요. 구약으로 건너가면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모세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기에 소명했을 때 모세가 순순히 처음부터 고분고분 명령에 따랐고 말을 들었던 사람인가요? 출애굽기 3장부터 그는 뻗대고 아니라고 주저앉고 불신하고 분노를 터뜨리고 그러던 모세를 하나님이 앞장 세워서 뭘 만들어 가세요? 구원이 뭔가를 설명하시잖아요. 왜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일인가를 모세라는 인물보다 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출신이 어딥니까? 갈대아 우르예요. 우상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 집안에서 자랐어요. 어느 날 자기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무작정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셔서 설득하고 주저앉으면 또 일으켜서 안 일어나면 기다리시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서 기근 오니까 고민 없이 애굽으로 흘러내려가죠. 그랬던 아브라함을 먼 훗날 열국의 아비로 만드는 거예요. 그 아내를 열국의 어머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큼 구원이 왜 하나님의 은혜요? 왜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싸움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에 던져지는 목적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본업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거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거는 천지가 열 번 뒤집었다 개혁을 해도 변혁을 해도 흔들릴 수 없는 진리예요.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신 육신의 부모를 통해 태어나게 하신 가장 명징한 이유는 두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꾼을 삼으신 거예요. 이렇게 전문직인 목회자만 일꾼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일꾼 삼으신 겁니다. 바울이 교회론을 설명하시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로 흔들리고 방황하는 마음이 내심 일말이라도 있을 때 고민할 것 없어요. 그 고백과 그 확인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돼야 돼요. 맞습니다, 주님. 제가 방황했고 흔들렸지만 다시 한번 주님 품에 둥지를 틀어보겠습니다. 트로트 가사 노래처럼 방황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가장 덧붙일 수 없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이다. 은혜로, 은혜로. 믿습니까? 네. 이것이 7절의 설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8절이에요. 8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근데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 근데 어떤 풍성함이죠? 어떤 풍성함을 설명하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믿습니까? 예? 이 말을 풀어놓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과 그 긍휼과 구원과 은총과 은사 이게 측량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즉 그리스도의 사랑은 수치화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통계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 깊이 넓이 높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 이제 알겠다 했을 때 그 이제 입문한 거예요. 입문. 알긴 뭘 알아요? 입문한 거예요. 겨우. 이제 그 사랑의 시작을 했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누구에게 전하기 위해서 아직도 이 복음의 은혜와 은사와 사랑과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 이렇게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가슴 저릿한 그리스도와의 열애와 그 행복감을 충만함을 전혀 옆에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천불 안 나와요? 천불? 아이고 이 바보야 왜 여기에 관심이 없냐? 왜 이걸 모르냐? 이게 이제 성령이 제대로 임하면 이게 마음속에 불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예요. 그러니까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충동감 이건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팩트가 기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내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고 나를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내가 정말 진실이 경험하고 고백했다면 이걸 어찌 말하지 않고 어찌 나누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굴 통해서 하는가를 잘 보세요.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비밀의 경륜, 이걸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 계획이 뭔지 아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디 발표되기 전 땅값 오를 그 계획에는 우리가 무시무시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잖아요. 이번에 그 교통건설부 장관이 어디 발표한대? 그거 조금 정보만 알면 얼마나 쏠림 현상이 나타납니까? 몇백 대 일이 우스울 정도로. 근데 이건 그 정도 비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비밀을 잘 보세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비밀이 다 어디에 감춰져 있어요? 예? 이 비밀이 다 어디에 감춰져 있어요? 그리스도. 교회에 감춰져 있어요. 교회.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계획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누굴 통해 펼치시겠다는 겁니까? 지체요 몸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 비밀의 경륜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이래도 교회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비필수적인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누가 서로 묻는 자가 크리스찬이 아닐지라도 이 말을 해봐요. 처음엔 어이없어 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이없어 할 거예요. 어이없어 하면 어때요? 이게 사실인데. 그 용기와 그 믿음과 그 확신이 여러분 속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있어야 된다, 그 말이. 믿습니까? 응? 용기라는 것은 단순한 내 어떤 성향, 무슨 깡다구 그런 걸 용기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만용이라 그러죠. 진짜 용기는 팩트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 화이강의 다리라는 영화를 보면 영국 포로들이 일본군에게 다 잡혀서 이제 다리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제네바 협정에 의하면 포로로 붙잡은 장교들은 그 품위와 권위를 존중해서 노동을 시키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 일본군들이 그런 거 싹 무시하고 협정이고 자시고 간에 지금 인력이 모자라는데 이 장교들을 다 노동을 시키려고 하니까 거기 붙잡힌 최고위 장교 하나가, 영국 장교 하나가 중령쯤 되는 계급인데 하루 종일 햇볕 아래에서 딱 버티고 서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관포를 갖다 놓고 위협을 해요. 일 안 하냐고. 근데 그 총구 앞에서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철조각으로 만든 독방 그 들판에 만들어진 독방에다 집어넣어요. 얼마나 혹독하게 덥겠어요. 태양이 막 달구죠. 거기서도 여러 날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버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용기는 어떤 자기의 성향이 아니에요. 세상이 뒤집어져도 불변한 진리라는 약속에 우리 삶의 기초와 이유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도 않고 물러설 수도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근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다가, 교회는 역사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이고 하나님 계획의 중심이에요. 감히 세상은 이 가치를 몰라서 수많은 언어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할지라도 거기에 위축당하지 말고 거기에 겁먹지 말고 묵묵히 이 약속 믿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유이며 살아가는 존재의 가치임을 각자가 교회됨을 기억하여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1절 4절만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는 힘들고 외롭고 조롱 속에 있습니다. 당연히 마땅히 우리의 책임이 그 한복판에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흔들려야 될 이유는 더더욱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중심 경륜을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교회의 머리 되게 하셨어요. 다시 한번 전 세계 교회들이 위기를 만나고 흔들리는 이때에 특별히 한국교회, 교회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속에 내가 서야 될 이유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종을,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또 말씀의 제목을 놓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